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인 스티븐 스칼리스 의원이 오늘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서 괴한의 총에 맞았습니다. 스칼리스 의원은 피격 당시 알렉산드리아시 유진 심슨 공원 내 야구장에서 야구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경찰은 모두 5명이 총에 맞았고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경찰은 괴한이 총을 마구 쏘자 스칼리스 의원을 경호하던 경관들이 응사했고 이 과정에서 용의자가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총을 쏜 용의자는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칼리스 의원은 엉덩이에 총을 맞았지만 현재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영국 런던 서부의 고층 아파트에서 오늘 새벽 대형 화재가 발생해 지금까지 6명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70여 명이 런던 시내 5개 병원에 분산 입원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20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 화재는 자정을 조금 넘은 시간 런던 서부 레티머 로드에 있는 24층짜리 아파트인 그랜펠 타워 2층에서 시작해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목격자들은 사람들이 아파트 창문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에는 140가구 500여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화재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성명을 내고 사상자가 난 것에 매우 슬프다며 현재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의식 불명 상태에서 석방돼 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비어 씨는 북한에서 미 군용기 편으로 어젯밤 신시내티주 오하이오에 도착한 뒤 곧바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원비어 씨 부모는 아들이 1년 넘게 혼수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미 버지니아 주립대학 학생으로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던 원비어 씨는 지난해 1월 2일 평양 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호텔에서 선전물을 훔친 혐의로 억류된 뒤 그해 3월 15년형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원비어 씨가 지난해 재판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수면제를 복용한 뒤에 의식 불명 상태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짐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규모를 정할 권한을 줬다고 미 행정부 관리가 어제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6년 동안 탈레반을 포함한 반군들과의 전투가 교착상태에 빠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수가 늘어날 수 있음을 뜻합니다. 현재 아프간 주둔 연합군은 미군 8,400여 명을 포함해 13,300여 명 규모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어제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아프가니스탄을 안정시키려는 전쟁에서 미국이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7월 중순까지 새로운 전략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아프가니스탄 관련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난민들과의 소송에서 배상금 5,3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2012년과 2014년 사이 파푸아뉴기니 마누섬의 난민 보호소에 있던 1,905명은 당시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며 호주 정부와 보호소를 관리하던 민간업체 두 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앞서 파푸아뉴기니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호주 망명을 원하는 사람을 자국 안에 억류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호주 정부는 난민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지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는 중동이나 아시아에서 호주로 들어오려는 난민들이 급증하자 이들을 막기 위해 주변 국가인 파푸아뉴기니와 나우루에 있는 보호시설로 난민들을 이송했습니다. 필리핀군이 이슬람 반군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는 마라위시 인근에 미군 병력이 파견돼 있다고 필리핀군 대변인이 오늘 밝혔습니다. 현지 미군은 정보와 조기 경보 기능을 필리핀군에 제공하는 장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필리핀군 대변인은 레스티투토 파디아 준장이 전했습니다. 필리핀군은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 3주 넘게 이슬람 반군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리핀 정부는 해당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6월 14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옴비어 씨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석방돼 미국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미한 정상회담이 오는 29일과 30일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북핵 문제 대응 방안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원유와 석유 수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계속 거래하는 국가에 대한 2차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 낮 기온은 32도입니다. 동해상은 구름이 끼고 한때 비가 내리고 서해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3m,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북한이 17개월 동안 억류했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석방됐습니다.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의료진과 함께 방북해 원비어 씨를 미국으로 긴급 후송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13일 원비어 씨의 부모를 인용해 원비어 씨가 지난해 3월 북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혼수상태에 빠져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5일 미국 정부의 원비어 씨가 보톨리누스균 감염으로 인한 식중독을 알았으며 수면제를 복용한 뒤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의 한 관계자는 북한 측 주장의 사실 여부를 묻는 DOA의 질문에 원비어 씨의 상태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이날 오전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원비어 씨의 석방을 이뤄냈다고 밝힌 뒤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다시 한번 석방 사실을 확인하면서 원비어 씨와 가족들을 존중해 그의 상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틸러슨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35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원비어 씨가 미국행 비행기에 타고 있다고 보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토를 돌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신문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원비어 씨 후송 절차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원비어 씨의 의료 후송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8일 관련 준비를 마친 뒤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의사들과 함께 미군 의료비행기를 타고 평양으로 날아갔다는 설명입니다. 원비어 씨가 다니던 버지니아 주립대학의 테레사 설리반 총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오토가 북한에서 석방됐다는 소식을 알게 돼 학교 전체가 안도했지만 그가 혼수상태라는 사실을 부모로부터 듣고 매우 우려하고 슬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비어 가족에게 지난 17개월은 극도로 어렵고 감정적으로 시련기였다며 오토가 미국으로 돌아와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보살핌과 지원을 받는 동안 버지니아 대학은 계속해서 원비어 가족을 생각할 것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비어 씨는 지난해 1월 2일 평양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호텔에서 선전물을 훔친 혐의로 억류된 뒤 그해 3월 15년에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까지도 원비어 씨의 억류 장소와 그의 건강 상태를 미국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관리는 지난 2일 BOA에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보호국 역할을 하는 스웨덴 대사관 측이 원비어 씨의 정확한 소재지를 북한 당국에 계속 문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웨덴 대사관 대표가 지난해 3월 2일 원비어 씨를 방문한 게 마지막 영사 접견이었으며 이후 계속해서 추가 접견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의 마르티나 아버그 소목이 2등 서기관은 지난 2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억류 미국인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길이 없고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설명도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억류 미국인들에게 가족과 지인이 보내는 편지와 일상용품마저 전달해주지 않아 일부 물품이 평양의 스웨덴 대사관에 그대로 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과 한국 간의 정상회담이 오는 29일과 30일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북핵 문제 대응 방안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13일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오는 29일과 30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철통 같은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두 정상이 경제와 범세계적 사안들에 대한 협력 증진과 두 나라 우호 관계를 심화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정상이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등 북한 관련 사안들에 대해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청와대도 별도의 발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문 대통령은 29일부터 이틀간 백악관에서 환영 만찬과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등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식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미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향과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방안, 한반도 평화 실현, 실질 경제 협력과 글로벌 협력 심화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 3박 5일에 걸친 방미 기간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별도의 일정을 갖는 한편 미 의회와 학계, 경제계 관련 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차원 높은 한미 관계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일 뿐만 아니라 한미 간 굳건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기묘한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번 방미를 통해 두 정상 간 개인적 신뢰와 유대 관계를 강화함은 물론이고 한미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확고한 대북 공조를 포함해 양국 간 포괄적 협력의 기반을 굳건히 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도 논의될지 관심인데요. 지금 한국을 방문 중인 토머스 셰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이 문제는 미국과 한국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토머스 셰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미한 두 나라가 모두 만족하는 방향으로 계속 다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셰넌 차관은 14일 서울 외교부에서 임성남 한국 외교부 1차관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We have an ironclad commitment to our security and well-being and a commitment to THAAD deployment.
셰넌 차관은 미한 양국은 안보와 복지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이 있고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공약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셰넌 차관은 이와 함께 임성남 차관과의 협의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초점을 맞췄으며 양국 간의 철통 같은 동맹 관계, 주한미군, 중요한 안보 파트너 등의 보호에 대한 공약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맹군 방어에 대한 공약을 언급한 건 결국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한 미한 양국의 합의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셰넌 차관은 또 임 차관과의 협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관한 모든 부분을 논의했다며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는 양국 모두의 대단한 방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셰넌 차관은 이번 미한 정상회담이 두 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에도 매우 중요하며 이는 미한 동맹이 국제적 차원의 동맹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확고한 대북 공조와 포괄적 협력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셰넌 차관과 임성남 차관이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에 대해 굳건한 미한 공조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했다면서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아울러 미한 정상회담이 정상 간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안보 위기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전략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외교부는 셰넌 차관의 방안이 미한 정상 간 통화와 미측 고위 대표단 방안 등에 이은 것으로 성공적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미한 동맹을 더욱 강화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셰넌 차관은 임성남 차관과 양국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협의를 마치고 15일까지 서울에 머물면서 한국 정부 고위 인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미한 첫 정상회담이 양국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사드 배치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는 긴밀한 조율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9일과 3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은 올해 출범한 두 나라 정부 간 첫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향후 미한 관계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이번 회담이 양국의 신뢰를 재확인하고 정상 간 유대를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양국은 특히 미한 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 이번 회담에 최우선 목표를 둘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위협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양국 동맹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입니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이슈가 중요한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재강조,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한 의제로 다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두 나라 정상은 이미 양국 동맹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양국의 동맹관계는 단순히 좋은 관계가 아니라 위대한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13일 미한 연합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양국 동맹에 대해 세계사적으로 공산주의의 몰락을 촉진하는 천병 역할을 수행했고 최근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면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군의 북핵미사일 방어 3축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북핵 대응 등 대북정책과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 등은 두 나라 간 심도 있는 조율이 필요한 현안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한 양국 모두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에 이견이 없는 만큼 북핵 대응을 둘러싼 대북 정책에선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민간 교류 재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북핵 위협에 맞선 미국의 제재 기조와 어긋난 게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한미 양측의 대북 정책에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 그리고 남북 교류는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견이 노출되는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환경 영향 평가 등 절차적 정당성을 제기하며 배치가 지연되고 있는 사드 문제는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전문가들은 사드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공식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 정부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중요도로 미루어 비공개리에 심도 있는 조율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가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인 의제는 아닐지 몰라도 두 정상 간의 사적인 자리에서 충분히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한미 간에 계속해서 좀 그 갈등의 어떤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미한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한 목소리로 촉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나라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원유와 석유연료 등 필수품 유입을 차단하고 북한과 계속 거래하는 나라에 대해 2차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3일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에 대한 원유와 석유 유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have to move to work with others to begin to deny North Korea basic needs like crude oil supplies.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원유, 석유 연료 등 필수품 공급 차단을 시작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런 품목의 경우 움직임을 포착하기 쉽고 따라서 각국이 대북 제재에 협조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가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이 현재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There's not a bilateral discussion I have with any government anywhere in the world, whether it's in Eastern Europe, Southeast Asia, or Central and South America that we do not talk about.
동유럽에서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전 세계 어떤 나라이든 자신이 양자회담을 할 때 대북 제재를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각국에 북한과의 모든 관계를 점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며 만일 상대국이 북한과의 교역이 50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답하면 자신은 그것조차 200만 달러로 줄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거래하는 사례가 포착되면 해당 정부에 이 사실을 공개하고 자국법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제공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취하길 원치 않거나 취할 능력이 없는 나라들이 있다고 틸러슨 장관은 지적하며 미국은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알리는 단계에서 제3국을 처벌하는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We're in a stage where we're moving into this next effort of are we going to have to, in effect, start taking secondary actions because countries that we've provided.
틸러슨 장관은 실제적으로 2차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중국의 제재 이행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일관성이 없지만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 당국과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열리는 미중 고위급 대화에서 대북 제재 이행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이달 중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도 중국 관리들과 이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티스 장관은 13일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국방예산 관련 청문회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을 피하고 미국과 동맹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과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ir, right now, as you know, from Mar-a-Lago, where the president met with his counterpart, to Secretary Tillerson and I, who will be following up with our counterparts.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때부터 다음 주 혹은 2주 뒤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전략 경제 대화에 이르기까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자신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과 의회의 승인 여부를 묻는 댄 설리번 의원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이같이 답했습니다. 미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엔 초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이런 노력이 실패할 경우 따르는 선제 공격 등 대안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전날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답변에서 북한과 충돌하면 6.25 전쟁 이후 한 번도 보지 못한 매우 심각한 전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의 협력에 긍정적 견해를 보였습니다.
I have no doubt that China thinks we're serious about stopping North Korea, sir, and it's a principally a.
매티스 장관은 중국이 김정은 정권의 행동을 멈추기 위해 진지한지를 묻는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질문에 의심이 전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중국이 현재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행동을 멈추게 하는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주도적으로 펼치고 있다는데 의심이 없다는 겁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에 대해서는 모든 미사일 시험을 통해 배우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북한 정권의 ICBM 능력이 증대하고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북한 정권의 미사일 위협에서 미국을 보호할 수 있지만 미래엔 분명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Right now, I believe we can protect the nation, but as we look to the future, absolutely.
매티스 장관은 또 김정은 정권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구축하는 것을 거부하고 군사적 방안 등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엔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상원과 전날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북한을 평화와 안보에 가장 시급하고 위험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모두에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국제법으로 명백히 불법인 북한 정권의 도발이 유엔의 감시와 제재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어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추락한 채로 발견된 무인 소형 비행체가 북한 소행인 것이 확실시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무인기가 사드 배치 지역 타격을 위한 표적 획득 목적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비해 현재 한국 수도권 주요 공역에 대해 적어도 레이더 배치를 운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핵 동결을 조건으로 미국 등이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북한 정권이 지난 수십 년간 굳건히 유지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13일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등이 개최한 행사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무자비하고 무모할지 모르지만 정신 나간 정권은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They're ruthless. They're reckless, but they're not crazy. They have a set of goals, a set of beliefs.
북한 정권이 김씨 왕조를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 아래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북한은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은 하겠지만 실제로는 핵을 사용하지 않을 때 협상 등의 이유로 가치가 높다는 점을 북한 정권이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페리 장관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에게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의 당근이 많은 상태, 즉 협상에서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지난 1990년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담당하면서 북한의 핵 동결 조치에 대해 단계적 보상과 체제를 보장하는 내용의 페리 프로세스를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페리 전 장관은 자신이 핵 협상에 나섰던 1999년에는 북한에 핵무기가 없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미국이 지불해야 할 값도 과거보다 더 높아졌다는 지적입니다.
So I think the most ambitious goal we can have is a freeze on all of their testing.
이 때문에 페리 전 장관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현 시점에서 미국의 가장 야심적인 목표는 북한의 모든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등을 동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무기 완전 폐기가 아닌 동결을 목표로 협상에 나서야 북한이 응할 것이고 실제 효과도 있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이날 페리 전 장관에 앞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미 시카고 대학의 브루스 커밍스 교수도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I still think that the Perry process and Kim Dae-jung's initiatives represent the best possible, maybe not the best possible, but the best practicable way to go forward.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일종의 제한을 두는 조건으로 워싱턴과 평양의 관계 정상화 등을 추진한 페리 프로세스와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이 가장 현실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페리 전 장관과 커밍스 교수의 주장은 현 미국 정부의 입장과는 크게 다른 것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4월 공영 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올바른 의제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핵 미사일 개발을 현 수준에서 몇 개월 혹은 몇 년간 멈췄다가 다시 재개하는 건 올바른 의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 동결이 아닌 핵 포기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게 미북 간 대화의 조건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미 국무부 역시 VOA에 북한과의 대화 조건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open to credible talks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conditions must change before.
알리시아 에드워즈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신뢰할 만한 대화에 변함없이 열려 있지만 북한과 어떤 범위의 대화라도 재개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건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 문제와 관련해 북한 핵 문제 진전 여하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금강산 관광, 개선 관광을 재개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게 정부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어제 청와대의 장관 지명 발표가 있은 뒤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이 재개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프로농구 선수였던 데니스 로드먼이 또다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첫 방문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직 유명 프로농구 선수인 데니스 로드먼이 13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의 AP통신은 로드먼이 이날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손광호 체육성 부상의 안내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국자들은 로드먼이 오는 17일까지 북한에 머물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로드먼은 평양에 들어가기 전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단지 문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내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가 매우 행복해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로드먼은 북한 당국자들에게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 그 문제는 내 목적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로드먼은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서도 자신의 방북을 알렸습니다.
And hope we come back with a positive attitude and hope that the door can be a little bit open. So give us
로드먼은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며 문이 조금 더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신의 방북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드먼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최소한 다섯 번째입니다. 지난 2013년 2월에 묘기농구단인 할렘 글로브 트로터스의 일원으로 평양을 찾은 이래 최소한 네 차례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마지막 방문인 2014년 1월에는 전직 미국 프로농구 NBA 선수들과 함께 북한에서 시범 경기를 펼쳤고 특히 생일을 맞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위해 직접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 당시 로드먼은 북한에 억류돼 있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의 석방을 도울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오히려 그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답했다가 비난 여론의 직면에 뒤늦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로드먼의 방북에 대해 사적인 방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인 토머스 셰는 국무부 정무차관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로드먼의 방북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했고 안전을 위해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미국인들에게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편 데니스 로드먼의 방북은 미국 정부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We've not been contacted by Mr. Rodman about his trip to North Korea. The State Department advises against travel to the DPRK due to the serious risk.
알리시아 에드워즈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어제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로드먼이 방북과 관련해 국무부에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며 그의 여행은 순전히 사적인 성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드워즈 대변인은 국무부는 미국 시민의 사적인 방북에 대해 일일이 조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에드워즈 대변인은 이어 심각한 위험 때문에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에 반대한다는 국무부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어제 미 상원 청문회에 나온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러시아 관리들과 부적절한 접촉을 한 일이 없다고, 전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관련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취임 후에 첫 영국과의 정상회담이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에게 아직 유럽연합에 남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예. 또 중국 최고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의 인척이자 유수의 대기업 경영자인 우샤오후이 안방보험 회장이 당국에 체포된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미국 소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 지난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러시아 관리들과 접촉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상원정보위원회 청문회에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세션스 장관은 러시아 정부와 내통한 일이 없다면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러시아 관리나 다른 어떤 나라 관리들과도 선거 때문에 만나거나 선거 문제를 논의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
세션스 장관은 35년 동안 미국을 위해 일해왔다라고 강조를 하면서요. 그런 자신이 미국에 해를 가하거나 미국 민주주의의 온전성을 해치기 위해서 러시아 정부와 내통했다는 주장은 끔찍하고 가증스러운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세르게이 키슬리약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와의 만남인데 만난 것 자체는 사실인 거죠?
예, 세션스 장관이 앞서 알려진 대로 지난해 키슬리약 대사와 두 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지난 4월에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또 다른 만남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는 부인했는데요. 당시 두 사람이 같은 트럼프 선거 운동 행사에 참석하긴 했지만
예.
따로 비밀 대화를 갖진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이 행사장에서 마주쳐서 간단한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3월 초에 이제 세션스 장관이 러시아 대선 개입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 때문에 본인은 이제 손을 떼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이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세션스 장관이 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단지 법무부 규정 때문이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특정 선거 캠프의 자문으로 활동했을 경우 관련 수사 개입에선 그러니까 수사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법무부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예, 본인의 뭐 의혹과 전혀 무관하게 법무부 규정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이다. 이게 세션스 장관의 입장이군요. 그런데 앞서서 청문회 나온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션스 장관이 여러 가지 이유로 러시아 수사에서 손을 뗄 상황이었다. 그래서 수사에서 빠질 걸 알고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요.
예.
어제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집요하게 추궁을 하니까 이 세션스 장관은 다른 이유는 전혀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면서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자, 또 다른 쟁점이 있습니다. 백악관이 세션스 장관을 비롯해서 이제 법무부의 권고에 따라서 코미 전 국장을 해임했다라고 밝혔는데
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해명을 했습니까?
코미 전 국장의 해임을 권고하는 서한을 썼다고 밝혔는데요.
예.
자신과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FBI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느꼈고 새로운 지도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또 러시아 수사에서 손을 떼기로 한 상황에서 코미 전 국장의 해임에 관여한 건 문제라는 지적도 일축을 했는데요.
예.
러시아 대선 개입 조사에 관여하지 않기로 해서 다른 사안에 대한 결정까지 영향받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코미 전 국장은 청문회에서 자신이 러시아 수사 때문에 해임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세션스 장관이 코미 전 국장 해임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요?
네, 어제 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지만 세션스 장관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네.
대통령과의 독대 내용을 확인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션스 장관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거나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답변 회피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예.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세션스 장관이 조사를 지연시킨다는 불만까지 나왔고요.
네.
이번 청문회로 오히려 의문이 가중됐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한 이후에 그 당시에 그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가 있을지도 모른다 암시하기도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고요?
예,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이해관에 물었는데요. 세션스 장관 모른다고 답을 했습니다.
예.
코미 전 국장은 지난주 청문회에서 테이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또 있으면 공개하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네.
의원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테이프 존재 여부를 확실히 밝히고 있으면 제출하라고 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가까운 장래에 이 문제를 밝히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가 정상회담을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요, 어제 프랑스 파리의 엘리제 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장시간 의견을 나눴는데요. 조만간 시작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또 대테러 협력 문제가 의제였습니다.
예, 영국과 함께 유럽을 이끌고 있는 독일과 함께 유럽을 이끌고 있는 영국, 또 프랑스. 사실 뭐 독일, 영국, 프랑스는 아직까지는 유럽의 뭐 빅3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국제 현황과 또 국내 정치 환경에서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6월에 영국은 국민 투표를 통해서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했는데요. 테레사 메이 총리 주도로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준비하는 동안 에마뉘엘 마크롱 신임 대통령이 이끄는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개혁과 결속, 통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 정치 환경도 상반된 모습인데요. 지난주 잇따라 실시된 총선에서 영국 집권 보수당이 18년 만에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참패를 겪었습니다.
예.
메이 총리의 지도력이 급속하게 약화되는 중인데요. 반면에 프랑스 집권당 레퓨블리크 앙마르슈는 1차 투표에서 최고 득표율을 올려서 오는 일요일 결선에서 전체 의석의 약 77%를 차지하는 압승이 예. 전망되고 있습니다.
각자 정치적 명암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만난 거군요.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여러 의제들을 논의했는데 그 가운데 먼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과 관련돼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지난 3월 영국 정부가요 유럽연합 탈퇴 절차를 규정한 리스본 조약 50조를 의회 승인을 거쳐 발동하면서 공식적으로 탈퇴 의사를 유럽연합 측에 전달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협상이 조만간 시작되는데요. 어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영국민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협상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언제나 경로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서 영국이 유럽연합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그 문호는 여전히 열려있다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탈퇴 절차가 일단 진행되면 뒤집기는 어렵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면서 또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영국 총리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유럽연합 탈퇴 협상은 예정대로 다음 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총리가 답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메이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총선에서 패하면서 영국 정부 관계자들은 유럽연합 탈퇴 협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언론에 밝혔는데요.
예.
영국 신문 텔레그래프 등은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됐던 협상 개시 일자가 영국 정부의 요청으로 조금 늦춰졌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또 영국 전직 총리들도요, 이 메이 총리에게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지 말라고 연이어 조언을 하면서 이 보수당이 추진해온 하드 브렉시트는 사실상 어려워진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이 하드 브렉시트는 유럽연합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에서 떠나서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방식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논의됐던 의제가 테러 관련 문제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정상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를 비롯한 극단주의 집단의 온라인 선전 활동을 규제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를 했는데요.
예.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최근에 극단주의 사상에 영향받은 현지 주민이 주변의 불특정 다수 민간인을 공격하는 자생적 테러가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메이 총리는 어제 공동회견에서요.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극단주의 선전물을 걸러내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온라인 공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선전에 맞서 싸우는 데 동참할 것을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 특히 독일에 촉구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중국 소식 알아보죠. 중국의 개혁 개방을 이끌었던 덩샤오핑의 인척이 갑자기 이 대기업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고요?
네, 덩샤오핑 전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외손녀 사위인 우샤오후이 안방보험 그룹 회장이 오늘 전격 사임했습니다.
예.
이 안방보험은 성명을 통해서 그룹 이사장 겸 최고 경영자 우샤오후이가 개인적인 이유로 직무 이행을 할 수 없게 됐다면서 다른 고위 임원이 직무를 대행할 것이며 그룹 경영 상황은 모두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우 전 회장은 세계적인 기업 인수 합병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기업을 키워왔는데요. 갑작스럽게 퇴진한 게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중국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에 우 전 회장이 사정당국에 체포돼 연행됐다는 보도가 중국 경제 전문지인 차이징 웹사이트에 실렸지만
예.
해당 기사는 검열로 곧 삭제됐는데요. 하지만 영국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와 BBC 방송 이렇게 외신들이 우 전 회장의 구금 사실을 확인해서 보도를 했고요. 중국어권 매체들의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예.
중국 당국이 우 전 회장을 잡아들인 것은 불투명한 그 기업 지배 구조로 인해서 정치권과 유착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따른 그런 조치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안방보험 그룹은 어떤 회사고 정치권과 어떤 뭐 유착 의혹을 받고 있습니까?
지난 2004년 5억 위안의 자본금으로 그러니까 7,360만 달러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됐는데요.
예.
자산 규모 3천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급속도로 사업을 확장해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해외 부동산을 공격적으로 인수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는데요.
예.
지난해 11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를 직접 만나서 뉴욕 빌딩에 4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안방그룹의 급성장의 배경에는요. 우 회장이 2004년 덩샤오핑 차녀 덩난의 맞딸인 덩주아루이와 결혼한 뒤에 맺은 정치권 인맥이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예.
이 시진핑 국가주석 주도로 부패와의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이 중국 정부가 최근 금융권 사정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혜연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은 32도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맑겠습니다. 남포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31도, 신유주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31도입니다. 수풍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33도, 중강 아침에는 14도, 낮에는 30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33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31도, 용현 아침에는 15도, 낮 기온 30도, 개성 아침에는 16도, 낮에는 29도, 사리온 아침에는 17도, 낮 기온 33도입니다. 함경남도는 대체로 맑고 함경북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5도, 풍산 아침에는 9도, 낮에는 24도, 청주엔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4도, 웅계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은 23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7도, 낮 기온 23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해상은 구름이 끼고 한때 비가 내립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3m,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6월 14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원내 총무인 스티븐 스칼리스 의원이 오늘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서 괴한의 총에 맞았습니다. 스칼리스 의원은 피격 당시 알렉산드리아시 유진 심슨 공원 내 야구장에서 동료 위원들과 연례 야구대회에 대비해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스칼리아 위원은 엉덩이에 총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앙전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모두 5명이 총에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경찰은 인터넷에 총을 쏜 용의자가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스칼리스 위원이 진정한 친구이자 애국자라며 완전한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영국 런던 서부의 고층 아파트에서 오늘 새벽 대형 화재가 발생해 지금까지 6명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70여 명이 런던 시내 5개 병원에 분산 입원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중태입니다. 오늘 화재는 자정을 조금 넘은 시간 런던 서부 레피머 로드에 있는 24층짜리 아파트 건물인 그랜펠 타워 2층에서 시작돼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목격자들은 사람들이 아파트 창문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에는 140가구 500여 명이 살고 있었으며 화재 현장에는 소방차 40대와 소방관 2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현재까지 화재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성명을 내고 사상자가 난 것에 매우 슬프다며 현재 현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의 민주당 소속 의원 약 200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의원들은 대통령이 국내외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과 호텔, 부동산 등을 통해 외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이는 공직자가 의회 승인 없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이나 돈을 받는 것을 금지한 헌법의 보수 조항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으로 전 세계 호텔 등 각종 사업체를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업체들의 경영권을 아들들에게 넘겼지만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업체와 관련해 소송을 당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의식 불명 상태에서 석방돼 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비어 씨는 북한에서 미 군용기 편으로 어젯밤 신시내티주 오하이오에 도착한 뒤 곧바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원비어 씨 부모는 아들이 1년 넘게 혼수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미 버지니아 주립대학 학생으로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던 원비어 씨는 지난해 1월 2일 평양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호텔에서 선전물을 훔친 혐의로 억류됐고 그해 3월 노동 교화형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원비어 씨가 지난해 재판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수면제를 복용한 뒤에 의식 불명 사태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짐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규모를 정할 권한을 줬다고 미 행정부 관리가 어제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6년 동안 탈레반을 포함한 반군들과의 전투가 교착상태에 빠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수가 늘어날 수 있음을 뜻합니다. 현재 아프간 주둔 연합군은 미군 8,400여 명을 포함해 13,300여 명 규모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어제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아프가니스탄을 안정시키려는 전쟁에서 미국이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7월 중순까지 새로운 전략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난민들과의 소송에서 배상금 5,3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2012년과 2014년 사이 파푸아뉴기니 마누섬의 난민보호소에 있던 1,905명은 당시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며 호주 정부와 보호소를 관리하던 민간업체 두 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앞서 파푸아뉴기니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호주 망명을 원하는 사람을 자국 안에 억류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호주 정부는 난민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지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BOA 마감 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